자, 구약의 선지서들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11월 말까지 구약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12월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12월에 그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가 돌아보는 사복음서의 귀한 메시지들을 쫓아갈 것입니다. 오늘 나훔 선지자입니다. 지난주에 뭐 했죠? 요나, 미가, 나훔이니까 미가서를 했겠죠?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을,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겠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나훔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부정적인 말씀, 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 이게 니느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위로하신다, 그리고 뭐 잘 될 것이다. 이것은 아수르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잘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졌어도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면 언젠가 무너질 날이 와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건강할 때, 돈이 좀 있을 때, 세상에서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잃어버리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쌓고 쌓다가 그 무게에 짓눌려서 붕괴되는 날도 오는 거예요. 특히 가슴 속에 악이 쌓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잠언 6장 27절,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불을 품고 어찌 옷이 안 타겠냐? 사람이 숯불을 밟으면 발에 화상을 입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거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걸 품어야 돼요. 내 안에 분노, 그리고 욕망, 그리고 악이 자꾸 쌓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화상을 입고 내 옷이 타고 인생이 타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힘이 있을 때 힘은 바르게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던 강대국들이 힘을 가지고 작은 나라, 약한 나라 짓밟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건 역사 속에서 계속되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과연 세계 곳곳에 힘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그 힘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어떤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힘을 갖게 됐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힘을 쓰고 있는 나라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나훔 선지자가 이 예언서를 기록을 하면서 제일 앞에 하나님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랬어요. 여러분, 질투하거나 보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축복해주고 우리는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고 보복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대신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은 내 몫이다. 너희들이 손대지 마. 원수 갚는 것, 누군가를 징벌하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뭐하라? 축복해줘라, 칭찬해줘라, 위로해줘라. 아무리 내가 축복을 해줘도 복받지 못할 사람 같으면 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내가 축복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무리 똑같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복 못 받을 사람은 못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진지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사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우르르 섞여서 복받을 수 없어요.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1대1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 속에 뭘 쌓고 있는가? 질투, 보복, 하나님의 몫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를 품으신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진노하고 대적하고 덤비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못하는 게 하나님께 잘못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짓밟고 내 욕망을 따라서 내 것 만들기 위해서 힘없는 자 적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순종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존중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때로는 보호해 주기도 하고 책임지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진노를 즉각적으로 쏟아붓지 않아요. 자꾸 미루실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해도 괜찮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벌이 안 오네. 그래서 용감하게 죄를 짓는다. 그렇게 성경에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못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게 하신다면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언젠가 한꺼번에 무거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아예 관심조차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제일 최고의 복이 뭘까요? 하나만 잘못해도 뭔가 삐걱거려야지 복이에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걸 오해할 수 있어요. 제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지적해 주는 사람이 제일 사실 좋은 거예요.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면 버릇이 나빠질 수 있어요. 바로바로 벌을 주는 게 가장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그런데 권능이 크세요. 그래서 벌받을 자, 지금은 내버려 두는 것 같은데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 1장 7절. 하나님은 선하시다. 환난 날에 산성이시다.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고 보호하신다. 그거예요. 자, 악한 자에게는 더딘 것 같지만 반드시 징벌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산성, 남한 산성, 북한 산성. 왜 성을 쌓아요? 적들이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도 성들은 무너집니다. 트로이 전쟁에서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성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산성은 완벽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방어선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나를 딱 지켜주시면 하나님의 산성이시기에 누구도 손댈 수 없다. 그거에 어떤 사람에게 자기에게 피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피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이 나 해치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피해서 사람이 도와주는 것도 꽤 힘이 되는데 사람은 여러분 피해서 간다 할지라도 나를 도울 힘이 없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 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리고 자비로우신 분 그러나 반드시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 아울러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게 보호하시고 언젠가는 풀어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요나서 살폈잖아요. 요나가 가서 외쳤더니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요나 이후 나훔 선지자까지 150년 걸린 거예요. 나훔 선지자가 150년 만에 나타나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회를 줬고 기회 주실 때 회개했는데 그 뒤로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셨더니 다시 악한 길에 빠진 그들을 더 이상 참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겠다. 나훔 선지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 그래서 니느웨의 죄가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거기에 짓눌리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기쁨을 맛볼 것이다. 이것이 나훔 선지자의 중요한 메시지예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로 시작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니느웨에다가 이렇게 경고했구나 그러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가 지금부터 2500년 전, 3000년 전에 주어졌더라도 이 말씀은 늘 현재성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니느웨일 수 있어요. 아, 혹시라도 내가 니느웨적인 모습으로 살지 않는가? 니느웨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처럼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나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니느웨처럼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실절에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산성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사무엘하 22장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난을 겪었고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수많은 대적을 겪었지만 거기서 다 건져주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사무엘하 22장 그리고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서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13절에 네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아수르가 짊어지은 멍에는 깨뜨려버릴 것이고 아수르가 묶어놓은 결박을 하나님이 끊어버릴 것이다. 악인은 진멸될 것이고 악인이 절대로 네 가운데로 통행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힘을 믿고 세상에서 힘만 과시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니느웨의 죄가 어떤 것일까요? 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피의 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다. 무슨 성이라고요? 피의 성. 제가 아까 힌트를 드렸는데 피의 성이 어디서 생각나요?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분. 미가서에 나오는 거예요. 네. 자꾸 잊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새롭게 들으면 참 좋긴 합니다. 네. 자, 여러분, 미가서에서 누구에게 피의 성이라고 말했어요? 시온을 피의 성이라고 말했어요. 예루살렘을 피의 성이라고 말했어요. 피의 성, 제가 미가서 하면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뭐 굉장한 성읍을 건설하고 건축하고 그리고 권력자가 막 대단한 영광을 드러낼 때마다 사실 그 배경 속에 가면 누군가는 굶주리고 누군가는 피 같은 세금 내느라고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또 나오는 거예요, 피해성이. 니느웨가 피해성이에요. 거짓으로 남의 거 빼앗고 포악으로 탈취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나 니느웨의 권력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피눈물을 담보로 내가 웃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이겼어! 이게 여러분 복일 수도 있지만 이길 자에게나 이겨야지 이길 대상도 아닌데 이기지 마십시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늘 이기는 게 복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주머니가 채워지는 걸 복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피의 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피의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내 가문이 피의 가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하나 벽돌을 쌓아 올려야 될까요? 이게 선함이에요. 적선이라고 말하죠. 적선, 남을 도와주는 것. 선을 쌓는 거예요. 선을 쌓는 것. 피를 쌓아서는 안 돼. 누군가의 눈물을 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니느웨가 피의 성이에요. 남의 아픔, 눈물을 담보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3장 4절에는 마술의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한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게 여러분 음녀라는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게 니느웨의 특성일 수도 있어요. 마술, 세상에 이런저런 테크니컬한 어떤 재주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아주 자극적인 욕망만 채우는 일들. 이게 니느웨에 있었다. 그리고 3장 6절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바로 이 니느웨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얼마나 깨끗한 내 인생 그리고 건강한 내 가문을 세워갈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기자, 1등하자, 많이 갖자. 그래서 많이 가졌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주셨네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게 적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선을 하나하나 쌓아가지고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선을 하나하나 쌓아가려고 하다 보면 느릴 수 있고 더딜 수 있어요. 예? 내가 두 개 가질 걸 하나밖에 안 갖고 하나를 나눠주고 그러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장해 준 게 뭐예요? 흩어구지 않은데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이 갚으시면 내가 쓴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우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집, 우리의 가문 건강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결국 니느웨는 막강한 힘을 가진 아수르 제국 무너지고 맙니다. 3장 8절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여러분 노아몬은 남 이집트의 수도였습니다. 거기가 이미 무너졌는데 그들보다 니네가 나은 줄 아냐? 너도 무너진다. 3장 11절 술에 취하여 너는 숨을 것이고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술 취한 것처럼 정신 못 차린 채 도망가야 되고 피난처 찾으러 애써야 되고 모든 산송은 무화과 나무에 처금은 이금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처럼 될 것이다. 뭐예요? 아수르가 니느웨가 열매를 맺은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 와서 툭 치니까 열매들이 떨어지는데 그걸 다른 나라에서 다 받아 먹더라. 다 잃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장정들은 여인처럼 힘을 잃어버린다. 여인은 약함의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무슨 여성 차별이 아니에요. 장정들이 여인처럼 나약해지고 그리고 성문은 원수 앞에서 확 열려가지고 성이 정복당할 것이다. 거기다가 3장 15절 불이 너를 삼키며 이 불이 너를 삼키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일 수도 있고 원수들이 와서 불을 질러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제 뜨거운 햇빛 아래 곡식들은 다 타버리고 이런 것도 의미하고요. 그리고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처럼 그리고 메뚜기 같이 그렇게 완전히 니느웨의 생산물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처럼 살지 말자. 니느웨에 대한 경고. 오늘 니느웨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입만 키우고 누군가가 죽든 살든 울든 주저앉든 나만 서면 되는 욕망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렇게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에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가 가득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옴 선지자가 이렇게 강대국에 짓밟히고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망하거든요. 그런 그들에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위로예요? 나를 그렇게 짓밟던 세력이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이거 정말 큰 하나님의 위로란 말이에요. 내가 살 길이 없다고 생각됐는데 결국 그들이 무너지는구나. 부럽게 쳐다보기도 하고 원망하면서 쳐다보기도 했는데 그렇게 바라보던 대상들이 어느 날 무너지면서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거야? 막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네? 왜 그래요? 내가 착하게 사는데도 일은 안 풀리고 누군가는 못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키는데 잘 되고 있으니까 세상에 도대체 정의란 있는 걸까? 하나님은 계실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의 이 살륙 앞에 유대인들도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가? 심지어 독일의 신학자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방관하고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방조하고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가 좀 더디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셨어요. 히틀러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고, 그리고 여러분, 독일이 사죄하고, 그리고 독일의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를 과시하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던 세력들이란 선을 같이 장착하지 않는 한 무너질 날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 속에서 제국주의적 욕망 속에 있던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도 그렇게 되고 바벨론도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무너졌어요. 오늘날에 세계적인 강대국들 정말 자국의 이익만을 너무 추구하고 있는 우리 지금 현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심지어 여러분 러시아의 사제들조차 전쟁을 반대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악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우크라이나 추워지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추위에 떨고 배고픔에 떨고 그러는 현상들, 그래서 우리들까지도 여러분의 헌금으로 지원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의 제국주의도 무너졌습니다. 만주를 그리고 아시아권을 그리고 심지어 태평양 전쟁까지 펼쳤던 그 나라도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최강대국으로 부상을 했잖아요. 미국에 이어서 G2 중국 1대1로 우리가 다 한 대열을 만들어서 그냥 한 길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중국이 그렇게 확장해 가면서 여러분 치명적인 그들의 죄가 뭘까요? 선교사들을 다 추방해버리고 있습니다. 다 나왔어요.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네, 한국으로 돌아오고 우리나라 선교사들 동남아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선교사는 추방해버리고 자기들의 힘을 키우고 그리고 끊임없이 권력욕을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세상에 힘만 과시하고 있는 모습들, 미국은 또 미국대로 여러분 중국에게 계속 견제를 날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사이에 껴가지고 죽을 지경입니다. 수출은 해야겠는데 이렇게 막히고 저렇게 막히고 이쪽 눈치 보고 저쪽 눈치 봐야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건 뭐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가 점점 식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던 교회들이, 밤을 새워가며 기도하던 교회들이 기도의 불길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칼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경제도 어느새 칼이 됐잖아요. 경제력이 칼이에요. 군사력보다 더 뛰어난 칼입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칼을 쓰는 자도 아니고 칼을 가지는 자예요. 우리가 칼을 품고 살아가면 위험합니다. 거기다 망한다도 다 망한다예요. 칼을 가지면 다 망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우리들의 군비 확장하고 우리들의 힘을 키우는 것으로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냉전 시대에 소련과 미국이 이렇게 가다간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고민하면서 솔트 1, 솔트 2 그래서 핵무기 감축을 하고 그랬지만 지금도 너무 많고 그 이후에 여러분 핵무기를 보유한 나라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북한의 핵무장 때문에 우리도 핵을 갖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아주 위험스러운 상황 속으로 가고 있는데 칼을 가지면 다 칼로 망한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군사력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으려면 예수 믿는 우리라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라도 세상에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우린 성경적 프레임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적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괴롭힌 자들을 다 쫓아내 주실 것이다. 오늘 그래서 12절, 13절을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너에게 지웠던 멍에가 깨질 것이고 결박은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며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힘을 가지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기다리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거 없으면 저걸로 하지 뭐 이 사람 안 되면 저 사람 하지 아무것도 없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손에 쥐었다고 할 때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 가지고 살아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중학교 때부터는 돈이 아예 없게 하셨어요. 7천 원짜리 등록금도 못 내며 살았습니다. 중학교 겨우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떻게 갈 것인가가 고민거리였던 저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여러분 그야말로 재정적으로는 무능력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부모님 때문에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었어요. 다른 아무데도 힘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빌릴 수도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완벽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게 제게는 가장 큰 감사예요. 뭔가 좀 있었으면 여기 의지하고 저기 의지할 텐데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민했던 게 내가 너무 전능하지 않나 이게 제일 고민거리였어요. 차라리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저에겐 최고의 감사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어렵습니다. 경제가 휘청거립니다. 금리가 올라가고 환율은 급등하고 그래서 경상수지 적자 에너지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비상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환율의 인상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선교에 당장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선교비를 보내면 실제로 선교사가 받아들 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 차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IMF 외환위기 때 가장 힘들었던 게 선교였어요. 그래서 그쪽에 끊어야 되는 일들. 금리 인상 때문에 힘들게 사는 서민들이 얼마나 부담이 많아지고 있고 청년들이 그나마 여러분 그 참 대출받아서 뭔가 하던 청년들은 이자 내기에 급급해지고 아이고 도대체 길이 없으니까 주식이나 투자하고 코인이나 사자 했던 사람들도 이게 다 무너지면서 얼마나 절박해졌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탈출구가 어디냐? 우리의 짐을 벗겨주시고 우리의 결박을 끊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지 다른 게 없다 이걸 확실하게 선포하는 나훔 선지자의 메시지가 우리 가슴 속에 제대로 자리 잡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을 의지하던 니느웨는 다 무너지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던 그 백성들에게 멍에를 벗겨주시고 결박을 끊어주실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들 의지하던 것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만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벗기시고 끊어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